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사진으로 보는 뉴스, 잡지 같은 뉴스, 비비뉴스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날그날의 토픽, 스포츠, 연예인, 예능, 패션, 자동차, 요리, 음악에 관한 소식을 사진과 영상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주얼한 뉴스, 비비뉴스 앱을 지금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검색해보세요. 비비뉴스.
유모모의 영화 보는 다락방 감독열전 5회 새로운 감독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감독열전의 진행을 맡은 김보경입니다. 감독열전은 매회 한 명의 감독을 선정해서 감독의 필모그래피, 에피소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감독열전, 저희가 이번에 다룰 감독은 누구일까요? 로보트 태권브이의 아버지 김청기 감독입니다. 오늘도 김청기 감독님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와 필모그래피를 전달해 주실 모모 큐레이터 분들이 게스트로 자리하셨습니다. 감독열전 5회는 석중희 선생님, 이희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청취자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짜 오랜만에 녹음하는데
그 방학 때 몰아서 했다가
네.
근데 원래 5편은 이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는 이창동 감독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날도 이 자리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가찾은 선생님들께서 다들 좀 뭔가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뭔가 이번 판은 안 내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지금 반쯤 처리된 채로 노트북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언젠가는 네. 공개가 될 수도.
뭐 조각조각. 아,
그런 거. 그렇군요. 뒤에 싸우시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 지금 밀린 분들이 많아서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갑자기 석쌤이 네.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 감독을 하고 싶으시고 막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사실 몇 번 회의를 했었는데 감독이었잖아도 뒤에가 준비가 좀 돼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예, 아까 이제 지난주도 들어보셨지만 저희 사이사이에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저도 녹음하는 거 스웨덴 영화제 이후로 스웨덴 영화제도 되게 오랜만에 녹음했는데 맞아요. 이것도 되게 오랜만에 녹음했었고 역시 이것도 제가 우겨서 하자고 예,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왜 둘이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PD님하고 저하고 막 둘이만 계속 쌍쌍으로.
네.
약간 이게 게스트가 투투가 됐어요, 지금.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닌데 네, 다음부터는 좀 분화시켜서 덜 지루하도록 네. 노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김청기 감독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 건데요.
예.
저는 처음에 이분 말씀하셨을 때 남기남 감독님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이분 누구지? 이랬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그 남기남 감독님은 요즘도 찍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름도 나오고 영화가 나오면 시내 20일에도 가끔 실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김청기 감독님은 사실은 96년 정도 그때
10년까지
이제 네, 그때까지만 영화를 했었고 그 이후에 잠깐 반짝했던 거는 로봇 태권브 이제 보건판 나오면서 했던 거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겠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추앙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돌이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한테 태권브이는 약간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항상 아버지가 황금박쥐 이런 거 좋아하셔서
아, 네.
늘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황금박쥐가 뭐지? 아. 뭐 듣도 보도 못한
실제로 박쥐가 황금색이라고 생각하신 건 아니죠? 막 로봇이
아, 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죠. 아, 그런 다음에 이거 찾아보면서 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
아. 아 근데 그 당시가 약간 이렇게 뭉쳐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권복이 나오기 전에 그 TV로 나왔던 만화들이 저도 본 게 있고 못 본 게 있긴 한데 그때가 아마 약간의 주근기였던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거를 기억 저희 세대에서는 그걸 기억하시는 분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저는 황금박쥐를 못 봤어요.
네, 저
다음 거부터 봤어요. 네. 가끔 이제 TV에서 그 장면 장면을 보여주는 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때는.
그래서 오늘 김청기 감독님 관련한 이 영화 이야기는 애니메이션과 실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됐으면 전진 레버를 당겨라.
김청기 감독님의 간략한 프로필부터 시작해보겠는데요. 김청기 감독님은 1941년 4월 18일생이시고 서라벌예술대학에서 회화과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1960년대 처음으로 만화가로 입문하셨는데요. 1966년 만화 손오공의 원화작가로 애니메이터로서 영화에 입문하십니다. 이후 1975년 서울 동화 프로덕션의 전신인 서울 동화사를 설립하시고 만화 로봇 태권브이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시는데요. 로봇 태권브이는 우리나라 영화사에 최초로 기록될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흥행을 올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시리즈를 시작으로 또리장군, 우레메, 슈퍼홍길동 시리즈 등 다양한 시리즈를 양산하고 또 바이오맨 같은 독특한 한국판 히어로 영화를 만든 감독님이 김청기 감독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선두를 달렸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청기 감독님이. 그러니까 로봇 태권브이가 워낙 대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왜냐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표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예, 본인도 그렇게 인터뷰하실 때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그래도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한 획을 그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작품 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한번 되돌아보고 뭐가 옳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리고 또 요즘은 다시 좀 이렇게 등장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TV 광고에서도 뭐
그쵸,
돈을 지켜준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영웅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꾸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런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김청기 감독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막 우겼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자료가 많은 건 아니고요.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고 오히려 그 이제 지금 현 세대에서는 비판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번에 아까 말씀드린 건 남기나 감독님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사실은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준비하고 나서 녹음하는 거가 원래 준비를 많이 하면 녹음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그냥 자료만 쭉 읽어보고 네. 뭐 그렇겠지 뭐 그러고서 오긴 왔어요. 네.
아 저번에는 진짜 약간 지식의 범람
다 못한 얘기도 많고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료를 올려놓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더 많겠죠, 사실은. 더 숨은 이야기 많을 텐데, 일단 뭐, 지식 중심으로 막 이렇게 훑어가는 것 정도로 했었고, 오늘은, 네, 실제로 아까 희도쌤도, 이렇게, 봉피님도 얘기하셨지만, 실제 우레메 세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태권보이를 실제로 영화관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중심으로 일단 좀 말씀드리면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그 실사 영화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던 이야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어디서 봤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다 막 그냥 영화관에서 지브리 만화를 보거나 아니면 진짜 픽사 이런 만화들을 봤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 저는 좀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셨다는 얘기가 그것도 국내 만화? 이렇게 지금이야 뭐 뽀로로 이런 게 나오지만 그런 거 이전엔 사실 둘리가 제 기억에 그쵸, 처음에 있던 영화가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다시 재기를 한 영화 중에 좀 성공한 편이었죠. 둘리가. 그러니까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예.
저가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코난 이런 걸 줘, 코난 에반게리온 네. 이런 얘기를 했지, 아, 뭐, 로보트 태권브이 같이 국내에서 만든 영화? 이거는 잘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당시에 70, 그러니까 이것도 좀 옛날 얘기이긴 한데, 실제 저는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그러니까
상영기간이
상영기간은 제가 그래서 실제 자료를 보니까 여름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하면 그쵸. 하는 그 분위기를 처음 만든 게 아마 로봇 태권브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개봉을 맞추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래서 영화관에서 저는 근데 사실 본 게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장기상용.
손, 네, 어머니 손을 잡고 겨울에 되게 추워서 옷을 입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딘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런닝맨 안 보면은
맞아요.
학교 가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한테 물어보면 친구들이 다 런닝맨 보냐고 그랬다. 한두 명 빼놓고 다 본대요. 그날 저녁 때 보고 학교 가서 그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런닝맨을. 근데 당시가 그랬어요. 로봇 태권브이를 안 보면 얘기를 할 수 없는 딱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늦게 봤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안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어디 가면 학생들이 차 종이에다가 그것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태권브이를.
그 로봇만.
로봇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징가하고 이제 나중에 표절에 대한 얘기 하겠지만 마징가가 표절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때 당시의 기억으로는 되게 결이 달랐던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안 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 스토리를 보면 사실 나중에 이제 메리라는 주인공이 죽거든요. 아이들이 보는 영화에서 그렇게 슬프게 결론을 지으면서 짠하게 만들었던 게 그전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정의가 이긴다 해서 막 다 때려보시고 하여튼 그걸로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그 스토리도 그랬었고 당시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느낌이 있어서 안 보면 안 보면 안 되는 그래서 당시 기록도 보면 뭐 3주 만에 21만 명?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때 당시에는 어린이 회관이 아니라 정식 극장이 개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아마 남아있는 것 같은데 당시 한국 영화의 2위라는 맞아.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정도. 그러니까 제 어릴 때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달랐던 느낌이었었어요.
이도쌤 어떤 네. 영화를 가장 인상 깊게 보셨나요? 아까 저는, 오래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석 선생님하고는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게 저는 태권브이를 TV에서 본 세대고 우레메라는 그 이후에 나온 80년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무렵이었으니까 한 80년대 중반이겠네요. 그때부터 우레메를 극장에서 계속 본 세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극장이라는 것은 지금 같은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어린이 회관이라는 그 어린이들 영화 전문으로 상영하는 지금 여기. 예.
근데 우레메를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회관 같은 데 있잖아요. 회관. 저는 이제 그 할머님이 강릉에 계셔서 방학 때 되면 강릉에 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극장 개봉을 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오래 걸어놨어요. 아이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 강릉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다 보는 거죠. 며칠이 걸리든 간에. 왜냐면 그게 가장 흥행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되게 극장 없이 북적북적한 느낌은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일단은 무조건 개봉하고 꽤 오래 걸렸던. 그러니까 각 지방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러니까 기록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관객 수가 예. 요즘도 그 정도 나온 영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무조건 다 봤던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아까 어린이회관을 얘기했는데 거기 어린이회관이 이제 그 서울시 중곡동에 있는데 어린이 대공원 건너편에 네, 이제 맞아요. 그 지금 현 대통령의 그 어머님 되시는 유경수 여사원 그 유경재단 거기인데 거기서 하는 데인데 거기에 제가 제 기억으로 하나 기억나는 건 그 어린이회관 그 상영하는 곳에 간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포스터인데 그 건물에 엄청나게 크게 걸려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영화관이라 해도 이렇게 좀 여러 영화를 하다 보니까 작게 이렇게 걸리는데 그때도 아마 그렸던 입간판 네, 아, 입간판이 아니라 그 손간판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컸어요. 그리고 거기 어린이회관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생들이 다 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입소문에 광고를 많이 내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어린이회관 유치원을 다녀서 원을 거기서 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3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 뭔가 마케팅의 힘에 의해서 2, 3를 계속 보게 된 케이스여갖고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시리즈물의 힘인 거.
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다음 세대. 네, 저 다음 세대.
이번에 아무래도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2007년 이후 기사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예, 재개봉한 예, 이후의 맞아요. 이야기들. 그러니까 제가 읽기에는 이 이야기들 되게 전설 같은 이야기.
맞아요.
필름이 예. 사라지고 막 그 필름을 발굴해가지고 그걸 또 복원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또 그 거기에 대한 뭐 추억을 가진 세대들이 다 붙어서 이 영화를 다시 개봉하기 위해 쓰고 하는 이야기가 전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하는 게 왜냐면. 그러니까 당시에 회사에서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DVD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DVD를 이제 매달 한 편씩 이제 회사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하면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 저희끼리 태권브이 얘기도 하고 뭐 이거 봤으면 좋겠다 돈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비슷한 게 한번 나왔었어요. 실제로는 필름판은 없었고요. 비디오는 있었거든요. 화질이 굉장히 조악한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거를 비디오를 다 끌어모아서 CD로 만들어서 판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고 그 당시에 제가 샀던 게 그 노태권부이하고 고우영 선생님 만화를 같이 이제 굉장히 큰 CD로 해서 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근데 화질은 너무 조악했었고 근데 이제 그때 소문이 그랬었죠. 필름을 못 찾는다. 필름이 없어졌다. 그래서 아 되게 안타깝다고 하다가 그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필름 찾았다. 근데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거죠. 사실은 있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았던 거죠. 그렇죠. 한국 관심. 영상자료원에 그대로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거 보고선, 야, 진짜. 근데 그때는, 뭐, 아, 그렇게 보관했어. 막 이런 거보다 찾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어도. 왜냐면 그 비디오판을 CD로 만든 게 나오자마자 그게 찾았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야, 그래서. 어떻게든 볼 수는 있겠네 이제부터는 근데 그거를 복원 작업을 또 했다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 그 세대들이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런 열망이 좀 컸었기 때문에 복원 기사를 보니까 한 2년 이상은 했던 것 같고요. 네. 돈도 뭐 몇십억 들어서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그 아까 히토쌤은 영화관에 보셨다고요.
네네.
어떠세요? 갔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제가 2006년도 제대를 하고 2007년도 영화관에서 일할 때였어요. 네. 그 아르바이트 멀티플렉스에서 일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개봉한다고 걸린다고 해서 사실 저도 이제 보러 갔었는데 그 TV에서 봤던 걸 큰 스크린에서 본다는 그 약간의 감격적인 저도 약간의 소외에 젖으면서 갔는데 이 영화 분위기는 정말 그 세대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온 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어린이들하고 영화를 많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약간은 유치원 분위기처럼 아이들이 극장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스크린 앞에서 이겨라 이겨라 막 이런 거 하고 아빠들도 같이 이렇게 뒤에서 즐거워하고 극장이 원래 보통 이렇게 조용하게 보는 게 그런 거라면 거기는 좀 어린이들 관객도 많고 아빠들도 그 추억에 젖으면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보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아 그럼 그, 영화 보는
네네.
그 안이 북적북적한 분위기였어요.
네, 영화관에 애들도 안 돼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의 그 리액션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할 때 잘한다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그 누구도 어떤 아버지들도 조용히 해라는 말 없고 다 같이 그 분위기를 이렇게 약간은 뭐라고 할까 마을에서 이렇게 잔치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같이 보는 분위기였어요.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영화관에서 봤을 때.
근데 지금 사실을 보면 저는 그게 DVD가 있는데 복원판 DVD를 샀는데 지금 보면 사실은 되게 그 예쁘진 않아요. 그림들이 예쁘진 않은데 그 집 아이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아이도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는 느낌은 좀 있어요. 확실히.
스토리가 뭐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 그때가 후졌다 이런 거 아니고 완전 요즘은 뭐라 할까 기승전결 이렇게 세련되게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면 아 이렇게 명료해요. 아 이렇게 해서 명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이들에게 아이들 그 그러니까 당시였으니까 2007년도였으니까 그때 한 꼬마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기록 보니까 70만 정도가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기다렸던 분들이 그러니까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남자들한테는 로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더 그러지 않았나.
네, 제가 네. 봤을 때도 극장이 꽉 찼었어요. 전체 매진까지는 모르겠는데 빈 곳이 없었고 아이들하고 아버지 뭐 이렇게 엄마도 있었고 다 이렇게 그냥 안고 와서 보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스코어가 되게 놀라웠거든요.
저도 좀 놀랐어요. 70? 나중에 봐서. 네. 70만이나 봤을까.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에 DVD도 분명히 나올 거고, 그러니까 그 세대는 이제 집에서 보는 세대잖아요. 우리 같은 세대. 근데 아이를 데리고 거기까지 갔을까 했는데 그 정도 많이 봤다는 건, 아, 뭔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영화의 외적인 요소들이 더 많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버지들한테 어떤 것들, 그러니까 추억보다 더 넘어서 어떤 뭐 영웅에 대한 어떤 것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되게 복잡 미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제가 마리 이야기나 뭐 아니면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다른 영화들 스코어를 보면 사실 흥행에 거의 참패한 영화들 많잖아요. 뭐 그 이후에 제가 좀 나중에 봤던 뭐 돼지의 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품성에서는 모두에게 회자되고 그 해에 정말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자됐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스코어로만 보면은 사실은 참 흥행했다 라기보다는 그냥 뭐 작품성 있는 약간 인디 애니메이션
맞아,
같은
예, 그런 개념이죠.
그런
예.
개념이라서 좋은 애니메이션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찾아봤는데 70만 막 이러면서 네. 그 당시 막 영화관 풍경 찍혀 있고 한 걸 보고 이게 뭘까? 뭐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러 온 걸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결이 저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전에 저는 이제 영화 그 애니메이션 다른 거 얘기하실 때 그 야심차게 막 원더풀 데이즈인가
맞아요.
그 영화죠.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봤어요. 극장에 그 제 친구가 그 미술 전공한 친구가 있어서 이건 꼭 봐야 된다고 그래서 같이 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솔직히 뭐 그 영화에 대한 다른 기억은 없고 아 일본 건가?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이제 뭐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고유의 것이 뭐 무슨 뭐 아리랑 이런 것 하는 게 아니라 일본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랬던 걸 수도 있었고 것 같고 근데 약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태권부이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유치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순하지만 그래도 그 세대를 자극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말 이야기도 저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어떤 것들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독특하게 튀어오르는 뭔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뭐랄까 밝은 면이 지금 우리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좀 밝은 면이었었고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당시에 애니메이션 거의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일본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V에서 방영하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일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징가 Z가 워낙 이제 크게 히트를 했었고 여자아이들은 이제 캔디를 주로 봤었고 그 캔디를 아직도 이제 보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가 굉장히 독특했었던 거죠.
네네.
당시 극장 애니메이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것이 너무 되게 독특하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아 이게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한 10년 정도는 저도 계속 봤었거든요. 그 당시 그때부터 이제 방학만 되면은 극장을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영화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 영화를 안 좋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안 좋게 만들었던 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죠.
표절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기본 형태 자체를 이제 마징가 Z에서 가져온 거니까
네.
나머지 뭐 변형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본인도 얘기를 하신 거고 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사실은 근데 저는 로고테콘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가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천희 감독님이 로고테콘부위를 성공을 시키고 이제 실제로 돈을 못 벌었단 말이죠.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될 게 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뭐 투자자가 이제 정말 유현목 감독님 오발턴의 유현목 감독님이 투자를 하셔서 영화를 기꺼이 그러니까 가까스로 만들었긴 했지만 성공은 했지만 그 돈이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장사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런 식의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선악 논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그 로버트 건브이가 계속 이제 발전하면서 그 장난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마징가 Z의 장난감보다 훨씬 후졌어요. 진짜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마징가 Z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해서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아 예쁘다. 그 걔랑
소장
똑같으니까.
가치가 있다.
네, 걔랑 똑같으니까. 고무로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되게 조악했던 거죠.
네.
기술이 딸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장난감 회사랑 같이 맞추기 위해서 실제 그림 자체를 그렇게 조악하게 만들었던 느낌들이
상품성을
위해서. 나중에 태권부이들은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던 이유는 뭐냐면 형태가 처음에 둥글둥글했던 게 각이 져버리기 시작하고요. 건담을 많이 집어넣었죠. 왜냐하면 건담에 대한 기술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조립식을 만드는 기술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집어넣기 시작한 거죠.
OEM이 영화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영화 작품이 장난감이 형의 장난감 때문에 영화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네,
그런 계속...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스토리도 문제가 생겼고 딱딱해지고 네, 재미가 없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만화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황금날개 1, 2, 3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김창현 감독님 영화인데 그것도 같은 개봉했던 건데 그게 이제 바벨이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분위기가. 바벨이세라는 게 이제 사람이 있고, 로봇이 하나 있고, 뭐 표본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명이서 다니는. 근데 여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로봇태권부가 같이 나오죠. 영화를. 그래서 두 개가 같이 합쳐서 영화가 나오고, 마지막에 또 누가 죽고 막 이러면서. 그 영화는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영화인데, 의외로 이제 그건 너무 표절을 많이 했다. 라고 해서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장난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우레메에도 장난감이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어린이회관을 제가 갔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영화를 보고 나오면 실제로 팔고 있었어요.
아 맞죠. 네. 그때는 그랬죠. 네.
팔고 있었고 아이들이 보고 나왔기 때문에 이 그 뭐랄까 그 엄청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안 사달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조악한 것에 대한 것에 얘기를 하다고 하니까. 1편을 봤을 때는 제가 극장에 더 어려서 그런지 장난감을 봤던 기억이 없는데 2편을 봤을 때가 그 우레메가 변신을 하거든요. 그 독수리 같은 매로 이렇게 다리를 접어서 이렇게 매가 됐다가 로봇이 되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것이 있었고 좀 색깔이 있는 것이 있었고 약간 별건 아닌데 가격차를 이렇게 두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었어요. 아 이게 영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장난감을 사게 하기에 만든 광고인가라는 생각이 나중에 제가 커서 내가 그걸 왜 샀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말씀해도 되게 조악하거든요.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 로봇처럼 뭔가 합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속에 나왔던 로봇이 내가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보면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좀 이분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게 확실히 진짜 선악 대립이 가장 분명한 영화인 것 같아요. 로봇 태권부이나 또리 장군 같은 경우에 진짜 딱 그 반공 이데올로
맞아요.
선악 그냥 붉은 제국의 카프 박사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이게 딱 그걸로 읽혔거든요. 확실히 어떤 사회적 배경하에서 만드느냐가 진짜 영화를 다르게 만드는구나. 저는 또리장군 같은 영화를 본 세대가 아니라서 저희 어머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때는 이런 반공 그림 그리기를 해가지고
아, 맞아요.
그렇죠. 항상 빨간색으로 그려야
여우,
하고
여우가 나쁜 걸로 등장하고
그게 다 공식처럼 되어 있었다고 네.
그 당시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림 그리면 도깨비를 그려놨죠. 북한 사람들은 다 도깨비야 이렇게 해서 그걸 뒤에 걸어놓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 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게 이 체제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부활 그러니까 부흥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영화 제작하기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이 유신법 자체가 저번에 한번 이제 남기당 감독님 얘기 드리면서 네. 유신법 얘기했는데 유신법 자체가 그런 영화를 만들 일반 영화들을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 게 아이들을 위한 영화다. 그리고 또 방공에 대한 얘기를 더 하면 저는 또리장군 봤거든요. 극장에서. 네,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저는 솔직히 놀랐던 게 또리장군이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홍보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냥 아, 저런 영화 그때는 만화 영화만 하면 무조건 보는 세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 게 없으니까. 근데 극장에서 봤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아,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신기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 그림을 이렇게 너무 잘 그려 이런 거. 했었고 스토리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였다는 거죠. 네, 그런 거. 방공에 대한 이야기,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는 이야기였던 거죠. 나중에 뭐 2, 3편 찍고 나서는 이제 좀 그런 거가 희석이 되고 나름 그러니까 뭐 공룡 100만 년 또리 막 그래서 되게 황당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리 장군이 그 북한에 우리 세대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뭐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좀 안 보긴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의 분위기가.
네. 또리장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세대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그게 극장에서 보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그 테이프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게 저는 기억나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게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유아 교육용 뭔가 이런 이야기 테이프였는데 그 중에 한 편이 또리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 더빙 한 것 같은 그 성우들이 막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네, 네. 저희 때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명작 세트 해가지고 밤마다 자기 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라면 그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완전히 그 그러니까 지금 체제 그러니까 북한 체제가 나쁘다라는 것을 선전하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담고 있었던 테이프를 매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테이프. 네.
근데 웃긴 건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네. 지금 진보예요.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때는 그런 건지 몰랐었으니까.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어, 당연한 나, 거라고 생각했었고.
북한은 나쁘다. 뭐 근데 이제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대적관 하면서 배우는데 어 이게 그때가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박사님 어서 피하십시오. 이라도는 제가 맡겠습니다.
아빠 에스포맨 말대로 하세요.
응? 아 그러지. 엄마살을 잡아!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너희의 정신은 뭐야?
루카의 졸개인 너희들을 벌주려는 에스퍼맨이다!
건방진 놈, 저녁부터 처치야!
그럼 이제 다음에 실사 이야기 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뭐, 예.
뭐 좀 전에 우레메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좀 바이오맨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바이오맨.
아, 바이오맨. 아 그거는 그 박종원 씨가 그러니까 주연이죠 박종원 씨가.
신기했어요.
그 되게 아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저는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거를 봐야 될 나이가 좀 아니었던 것 같기도
제가 봤어요.
뭔가 좀 애매한. 네. 보신 분이 한번 얘기를 네, 해보시면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후레쉬맨이 너무 유명했었는데 바이오맨하고 그 외에 뭐 약간 한국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아류작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중에 또 이제 제가 보기엔 후레쉬맨급은 아니었지만 많이 봤던 게 비디오로 빌려봤던 바이오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디자인도 달라요. 후레쉬맨하고 그 가면이라던가 약간은 그 디자인도 다르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후레쉬맨하고의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못 느꼈어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누군가 후레쉬맨을 빌리러 갔다가 아니면 바이오맨도 빌렸던 저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특징적으로 딱 남아있진 않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어 다르네 그러나 비슷한 거구나 그럼 이것도 재밌겠지 이러고 이게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비디오를 빌려보던 엄마에게 이제 그 학교를 갔다 와서 그런 세대였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이거 자료 얘기하면서도 나눴던 부분이지만 실사랑 애니메이션을 합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 방식을 고수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남기단 감독님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 남기단 감독님도 이제 특수 효과를 많이 쓰죠. 뭐 광선이 나간다든가 좀 부분적인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그 극명하게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남기단 감독님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김청희 감독님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집착도 물론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애니메이터라는 것에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런 그 중심이 그 우레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를 물론 찍지만 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돼. 그래서 애니메이션 중심의 실사 영화가 돼버린 느낌이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수하셨고 그 뒤에도 사실은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몇 개 더 했었고요. 그런 맥락이 좀 아닐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우레메가 당시에 그 전에 많은 애니메이션을 했었는데 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것 조악했었기도 했고요. 범람하기도 했고요. 그 제가 제일 황당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 김창기 감독님이 직접 하신 영화는 아닌데 그 노범 만화물이 있었어요. 그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솔라 원투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는데 그 봤었죠. 그 다음에 나온 영화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앞에 두 해 만들어진 영화를 합쳐서 부응부응 잘라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극장 상영을 했었거든요.
거의 재조립한
영화를 했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냥 틀기만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조악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망한 분위기가 됐었고, 거기다 이제 TV영화, TV에서 나온 애니메이션이 워낙 또 이제 갑자기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영화판이 거의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김청기 감독님이 그 자금 난이도 심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우레메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심형래라는 그 당시에 대스타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두 가지를 다 해서 결국은 성공을 했다는 건데, 그게 김천기 감독님한테 그 아주 좋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게 좋은 기억을 남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었던 부분이었는지, 예,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김청기 감독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면, 그 우레메가 애니메이션, 실사 애니메이션을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실사 어린이 영화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그 왜냐하면 심형래라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되게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서 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주 조연급들도 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유머일번지에 나오는 개그맨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이게 참 그래도 익숙하면서 재밌는 영화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뒤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우레메가 1, 2, 3편이 가고 약간은 부진할 때도 같이 만들어진 슈퍼홍길동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것도 김정희 감독님 영화인데 거기에도 이제 유명한 배우가 이제 나오죠. 1편은 심형래 씨가 찍고 2편은 그 바풀떼기 김정식 씨라고.
아, 맞아요.
2, 3편까지는 찍다가 또 이렇게 배우들이 바꿔가면서 그 우레메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심형래 씨가 쭉 하다가 나중에 배우가 한번 바뀌어요. 근데 그때가 약간 5편인가 그랬는데 6편이
망했어요.
네, 망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5편인지 6편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레메가 해외 로케를 해요.
아.
코끼리가 나와요. 무슨 뭐 인도에서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거 거기에서 뭔가를 찾아서 해서 인도 코끼리가 나오고 저 되게 특이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억나는 거는 5편이 잘 없어요. 코끼리밖에 기억이 안 나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심형래 씨가 그만두고 홍종홍과 네, 뭐 예, 홍종홍과
새로운...
예, 개그맨이셨어요. 근데 이제 뭐 약간 떠오르는 개그맨이었는데 약간 그 뒤로 예, 그 심형래 예, 심형래 씨가 워낙 인상이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인공이 바뀌었어. 그 형 뭐지? 그 형래였을 거야. 아마 그냥 형래가 아니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이들 그 약간 그런 것들을 그 주인공의 변화들로 좀 타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마 6, 7편이 그 뒤로도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5편까지만 기억나요.
뒤에는 다시 돌아온 우레메 이렇게 해서 김영래 씨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언뜻언뜻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뭐 심영래 씨가 싸가지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대스타였죠.
네, 대스타였기 때문에. 저 찾아보다가 너무 놀랐거든요. 우레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이게 1편 공식 기록이 500만이 넘더라고요.
공식 기록.
공식 기록. 아, 그리고 비공식은 378만이에요. 이게 제작사가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2가 400만이 넘었어요.
맞아요.
장난이 아니죠.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왜냐하면 그 1보다는 2가 정말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가 뭔가 모두 공감하실지 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봤을 때 2가 제일 좋았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레메2가.
예, 우레메2가.
그러니까 아마 전 1편 자체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몸에 완전히 밴 거죠. 2편에서 대박을 치면 470만이 넘었고요. 조사한 걸로는 3편이 410만. 그러니까 이게 제작사에서 나온 공식 기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식 기록으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그 5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떨어져 310만 정도 됐었고 6편이 바뀌면서 그래도 100만은 넘었더라고요. 그래도 100만.
그럼 거의 지금으로 치면은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계속 나왔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아이들은 다 본 거예요. 안 보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런닝맨 보는 식으로 안 보면 서로서로 얘기를 못 하는 그런 영화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왜냐면 TV에서는 만화만 했었으니까.
맞아요.
그런 식의 뭐 영화가 만화를 합성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던 것 같고 또 심형래라는 아주 그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었던
그렇죠.
스타가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요거와 같이 맞물려서 됐던 게 영과생칠이와 같이 맞물려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휩쓸었다고 보시면 되죠 당시에
인기 절정기 네,
절정기 아니,
극장뿐만 아니라 비디오 가게 가면요 이제 우레메가 당시 이제 비디오 가게들이 이제 성행했을 때잖아요 정말 이렇게 다 꽂혀 있고 그러니까 시리즈별로 아이들이 빌려가는 게 있어요 아까 전에 후레쉬맨 시리즈가 있고 뭐 바이오맨 시리즈가 있고 그 우레메 시리즈가 있는데 잘 안 들어와요. 회수도 안 되고 빌려가면 바로 빌려가고 그래서 예약을 걸어놓고 다음에 오면 이렇게 들어오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저도 빌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꼭 봐야 그래, 돼요. 뭐 이러면서.
아, 이거 기록 보니까 이게 재밌네요. 영과 땡칠이하고 우레메 6편이 같이 개봉했네요. 네, 심영래 씨가 영과 땡, 네, 심영래 씨가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거 느낌들이 좀 있네요. 아, 저 블로그 찾아보니까 어느 분이 우레메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페에도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 소리야부터 시작해서 우레메에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으신 게 있는데 되게 괜찮았었어요. 아. 네, 한번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2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거 뭐 잘라도 되는데 약간은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봤는데 러브라인이 있어요. 러브라인이
네.
그 데일리가 데일리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그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고 머리가 이렇게 흰 되게 아름다운 여자분인데 이렇게 뭐 데일리가 죽나 아마 그래요. 근데 이제 심형 그러니까 에스퍼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심형래가 나오는 주인공이 에스퍼맨을 변신한 형래가 그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봐놓고선 아 저런 게 있구나 이러면서 약간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 제 마음에 뭔가 이 여성에 대한 거나 뭔가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좀 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만화만 보다가 약간은 제가 만화에서 뭔가 이런 약간 어른들의 영화 그런 것들로 넘어가는 90점에 예, 예. 그게 약간 그런 것들을 줬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 남자는 여자를 저렇게 약간 아끼고 뭐 이렇게 구하는 게 멋있는 거다 이런.
예전에 오나자타쿠에서 그런 거 많이 다뤘던 천은경.
예. 아 그럼요. 예.
데일리 아직도, 데일리
그렇죠. 예. 아직도 잘 살아계시고 잘 계시는
예. 네. 천은경 씨가 아직도 그 뭐지 환상 속에 그 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세대들한테는.
확실히 우레메가 실사다 보니까 나온 사람들 몇 명이 굉장히 화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레메 1편을 그래서 좀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그 당시 영화도 유튜브에 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레메를 봤는데 악당이 표인봉 씨였던 거 기억이 나고 네, 뭐 그 하여튼 당시에 유명했던 개그맨들과 배우들이 거의 망라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아 그다음에 아 그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 이 영화들을 얘기하면서 음악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김창기 감독님하고 같이 쭉 영화 음악을 했던 분이 최창권 씨라는 분이에요. 지금 작곡하신. 네. 그리고 아마도 세월이 가면 노래를 네, 하시는 그 가수였던 네. 최우섭 씨가 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로버트 컨브이 같은 경우는 아까 우레메도 마찬가지고 로버트 컨브이 같은 경우도 음악적인 부분이 사실은 되게 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창섭이라는 작곡가분이 영화를 한 95편 이상 음악 감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창기 감독님하고 애니메이션을 계속 같이 하셨더라고요.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 아마 어린이들한테 그 히트를 쳤던 이유는 아마 음악 때문인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릴 때 기억에 되게 부러웠던 친구가 있었고 옆집 그 동네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앰프가 있었어요. 집에. 앰프가 그게 독특한 테이프였는데 로보텍 컴브의 OST가 있었어요.
아 그럼 그걸 네, 따로 팔았다는
네, 거예요? 네. 따로 팔았어요. OST 그렇죠. 자체가 따로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되게 부러웠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선물 받은 CD가 알라딘 OST였거든요. 네. 제가 저 그거 너무 좋아해서 네. 알라딘, 인어공주 이런 시리즈를
나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샀던 기억이
나요. 유치원 때
이런 나이 차이가
늘었었는데 네.
아 그때 그러니까 아마 만화 영화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런 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TV 주제가 모아놓은 테이프는 팔았었는데 로보테크 부인은 OST가 별도로 나왔었어요. 그거 틀고 들었던 기억이 나서 부러웠던 기억이 나서 갑자기 뜬금없이 우레메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저도 하나 갑자기 기억나는 거 얘기해도 될까요? 태권부에 상관없이 OST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 초등학교 저 동창 중에 동창이 김보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보경이라는 친구 제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저희 반 반장이었는데 그분 그 아이 아버님이 김국환 씨였어요. 아. 근데 당시에 우리에게 되게 맥한더브이 그 주제가 유명했던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학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부모님 오시는 날 오신 거예요. 애들이 계속 그 노래 한 번만 불러달라고. 맥한더브이 막 불러달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연예인 학부모님.
네, 네. 아, 근데 실제 동네로 가다가 저도 뵀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보경쌤이랑 이름이랑 똑같았다는 그 딸이 그 생각이 나면서 지금 갑자기 그 얘기를 했네요.
하여튼 뭐. 그러고 나서 계속 김창현 감독님이 영화 제작을 하시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9년 그 정도까지만 아마 하셨던 것 같고요. 거의 그 다음에 얘기 듣기로는 파산했다. 왜냐하면 안 되니까 그 분위기가 이미 더 넘어갔고 그리고 그 꽤 비수기였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그렇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학년 때인가 그 다음에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게 블루시걸이었나?
네.
그 뭐 성인 애니메이션.
그렇죠.
뭐.
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건 저 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엉망이었다 얘기는 들었고 그 대신에 이제 그 팜플렛이 거의 동네마다 막 꽂혀 있을 정도로 홍보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서야 조금 이제 그 반응이 좀 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는 거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비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명과 암인데 김창현 감독님 물론 키워놓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데스카 오사무가 그 명과 암인 것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됐지만 너무 조악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뭐 빨리빨리 끊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제작사 위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명감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김창기 감독님도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이 분명히 달랐다. 그러니까 마징가 Z하고 로봇 태권보이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거를 기대하기도 하고 영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있었지만 그 반면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조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흥행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정말 짬뽕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암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것이 또 꽤 오랫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을 침체기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진짜 검색어에 아직도 연관 검색어가 김청기 표절
맞아요. 네, 있습니다.
뜨니까 아무래도 이거 참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 같기도 하고 다들 댓글을 보니까 어렸을 때 참 추억의 애니메이션을 만드셨던 분인데 점점점 이런 식이더라고요. 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이다라고도 느낀 게 분명히 마징가랑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르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 마징가는 마징가고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봤던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의 젊은 애니메이터들이나 좀 애니메이션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그게 암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강화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갈라야 된다. 역사적인 것 부분들은 뭐 표절은 표절이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건 얘기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 내 어릴 때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걸 표절을 정말 해야 될지 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뭉텅그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아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은 좀 있어요.
본인은 인터뷰에서 뭐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요소를 따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또 비판하는 측에서는 또 정확하게 막 일본 만화 영화의 요소 이거를 따왔고 뭐 마징가의 이 부분은 그 정말 표절했다고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니까 아 이건 그냥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제 의문을 던지고 거기서 또 논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날 것 같아요. 이건 뭐다 뭐다보다는 분명히 그런 요소는 있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의 정확한 구조라는 개념은 마징가에서 나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 구조 자체가.
맞아요.
근데 스토리상의 부분은 분명히 우리적인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서 갑자기 얘기 생각이 났는데 중간에 저희 복원하면서 로봇 태권브이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지금 멈춰진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천 영화제에서 이거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많았었고 감독도 원시영 감독이 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아마 그런 문제들도 그런 문제가 아마 그 다리를
이게
발목을 잡는 느낌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역사 중에 암울한 부분이다라고 하시는 부분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내세울 필요가 있어? 라는 얘기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돈이 될까?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이제 그 자본의 중요한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행을 못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우리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 자체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는 거죠. 영혼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저도 그랬지만 작년 대선 때 안철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영웅주의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가 바뀌겠지. 근데 그게 사실 그 전 정권에도 그랬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을 때, 아, 우리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영웅, 분명히 영웅주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죠. 영웅주의가 무너지고 하면서 어릴 때 있었던 영웅을 자꾸 다시 끄집어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화 영웅을 다시 끄집어내고 자기만의 세계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영웅을 자꾸 끄집어낸다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아 이제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일본하고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일본은 그것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건담했던 그 전공투 세대가 다시 그렇죠. 만들고 개발해서 저는 작년에 그 진격의 거인을 보면서 네. 정말 놀라웠거든요. 아 다시, 이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구나.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느낌을 받으면서 아 그 세대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은 세계를 이끌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아주 70년대 머무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조금 벗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은. 예.
근데 작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걸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 많이 모였고 그거를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인터뷰나 뭐 다른 기사도 보니까 뭐 광개토 대왕 가지고도 그렇죠.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저변이 약하고 산업 자체가 되게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진격의 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정말 자막 만들어가면서 보고 뭐 에반게리온은 정말 매니아들이 그렇죠. 영화관에 네. 걸리기를 기대하면서 네. 막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너무 격차가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세계관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애니메이션은 세계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약점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가이고가 만든 마징가제트의 세계관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이 하락선장까지 연결이 되고
계속 이어지고 네. 재생되죠.
그랜다이저를 이제 저도 본 TV에서 본 세대인데 그랜다이저에서 마징가제트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새돌이라고 해서 나와요. 되게 힘이 없는, 되게 멍청한 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띄엄띄엄 보니까. 근데 그것을 이미 그렇게 구축을 해놓고 세계관 자체를 구축해놓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 파생시키면서 자꾸 새로운 생각을 만들게 했던 것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그 영웅은 그러니까 영웅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 말했던 약간 우리가 현대판 영웅들을 이렇게 기대를 거는데 그들이 자꾸 실망을 줄 때마다 여전히 만화 속에 어렸을 때 변치 않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속에만 나는 그 영웅은 지금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걸 찾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걸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옹고지신이라고 해서 이제 옛것을 지키고 이제 새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옛것을 잘해서 이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바탕으로 아까 일본 애니메이션 얘기하셨지만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계속 발전하거나 아니면 파생이라고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계속 옛것에 대한 추억을 이용해서 잘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만 약간 그런 추억팔이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얘기하신 거하고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변이 없기 때문에 추억팔이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로버트 컨보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그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파생시킬 게 없는 거죠. 장난감 파리밖에 안 되는 형태.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되게 재미 팟캐스트 중에 그것이 알기 싫다. 저는 자주 듣는데 네. 얼마 전 그러니까 꽤 됐는데 그 왕좌의 게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왕좌의 게임을 가지고 거의 몇 회를 보면서 하는데 거기 자체에도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구축을 해놓고 파생되는 상품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저변,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환경이다 보니,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단타밖에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크게 만들 수 있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이미 그런 세계들이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트릭스를 한번 보려고 해도,
그렇죠.
그, 장 보틀리아제, 뭐, 시뮬레이션, 뭐, 이런 걸 좀 읽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영화를 보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이 애니메이션 현재를 그냥 제가 보기에는 뽀로로나 라바 같은 정말 갑자기 엄청난 상품들이 맞아요. 튀어나오고 전 세계 아이들이 열광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그런 막 돼지의 왕이라든지 사이비 이런 식의 정말 좋은 애니메이션들은 소수의 매니아들, 영화를 보는 사람, 그리고 애니메이션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보고, 그 사람들이 뭐 DVD를 조금씩 사서 본다던가, 뭐 파일을 돌려본다던가, 이런 식으로밖에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더, 그러니까 영화에 관련해서 다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이제 또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마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는 파라마운트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근데 뭐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고 어떤 세상이 어떻게 또 이어질지 모르니까. 또 지금은 또 저희가 많이 보지만 되게 재밌는 건 대장금이 성공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굉장히
하나의 저변이 저변, 확대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 저희가 드라마를 실제로 받아들이면서 만들었던, 그 정확하게 만들었던 그 역사가 대장금을 꽃피운 것처럼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잘하면. 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장금이도 애니메이션이 또 나왔잖아요. 그때.
아, 그렇죠. 네. 네.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평판은 괜찮았던
아이들한테.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대상이 아이들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어른 대상이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네. 너무 아이들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돈 된다. 아이들한테만 돈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관념에서 만들다 보니까 더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사실은.
확실히 토이스토리나 업 같은 영화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더라도 그걸 모든 세대가 보면서 아, 각자의 생각을 찾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 우리나라 만화를 보면 정말 연령층에 딱 맞춰서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변주하는 거잖아요. 에피소드별로.
그렇죠.
그래서 아, 좀 이야기들이 풍부해도 사실은 대형 멀티플렉스에 걸리는 그런 영화들하고 다르지 않을 텐데 아, 이 영화들은 너무 작은 세계를 보여주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동화책 같은 것 같아요.
그 단적으로 작년인가 뽀로로 올해였나 작년에 뽀로로가 개봉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되게 열광하고 아이들이 갔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롱런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튜브나 TV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극장에서 본다라는 것이 뭔가 좀 그냥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새로운 것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외에 뭔가 이거와 차별점이라던가 그게 없었다고. 근데 뭐 그 대표 만드신 대표님께서는 그때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좀 이렇게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약간 그 이어지는 세계관과 저변이 확대된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피소드들을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사실은 뽀로로를 보는 세대가 영화관에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이 가기는 가요. 네. 근데 그것을 견디지는 못하죠. 사실은 네. 네. 너무 길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라바라든가 뽀로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상층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층에다만 공략을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인 것 같아요. 네, 단발성. 네. 단발성. 그게 이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제 김창기 감독님을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애니메이션까지 들어가긴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이제 한국 영화 전반에 뒤집어 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이 네, 이렇게 네. 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준비한 이유는 이런 감독님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아 이런 세계가 있었고 그리고 봉PD님의도 마찬가지 우레메라는 그런 세계가 있었고 어렸을 때 별로 추억이 됐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명함이 있었던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영화를 얘기할 때는 그래도 한번 짚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는 어느 정도 했는데요. 아, 저번처럼 준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서.
자연스럽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다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네.
저는 그 얘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우레메랑 치시면요, 나와요.
저번에 그, 희도쌤이 아마 그 얘기 했잖아요. 영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지금.
우레메가 없을 거
없으니까 DVD도 맞아요. 없고 뭐 해서 혹시 해서 유튜브를 봤는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구나 여기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막 봤거든요 몇 개를. 근데 아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아 이제는 진짜 그런 옛날 그리고 되게 사적인 얘기인데 아이들이 캔디를 보기 시작했어요 집에.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영화
들장미소녀
그거를 캔디, 학교에서 이제 PD 보는 걸 막 하나 봐요. 근데 캔디 노래를 하나 봐요. 어떤 영화야 그래서. 이게 보여줬더니 재밌다고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아직도 이렇게 보는구나. 라는 거 보면서, 아, 그래. 그런 게 계속 이어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거를 지금 아이들이 보는데 재밌어 하네?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랬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선. 네.
그 역시 애니메이션의 힘인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께서 코난 시리즈하고 이런 거 항상 사다 주셔서 그걸 개봉할 때 본 세대는 아니지만
코난을 봤어요.
저희 집 온 가족들은 코난을 다 알고
미래소년 코난
코비고 뭐고 뭐 이런 걸 다 알거든요. 근데 다른 그 어르신들께 친척분들이 갑자기 저희가 코난 얘기를 하니까 노인 그 영화를 어떻게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나 우리 딸에게 보여줘야겠다.
근데 그 TV에서 얼마 전에도 했는데
그래요?
네, 네. 그 계속 하잖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봤던 네. 생각이 마지막에 황금 콘돌 이거 네. 못 본 사람이 있으니까
명작이죠.
그렇죠, 명작이죠. 그건 정말 뭐 국적을 떠나서 너무 잘 너무 대단해.
이 같은 표절 만화영화들의 범람은 끝까지 하청 만화영화 시장에 가담하지 않고 창작 만화영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었던 김성기 감독에게까지 옮겨와 그 역시도 과거의 명성을 뒤로한 채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 바닥이 나버린 아이디어의 고갈을 절감하며 마침내 부끄럽고 창피한 표절 만화영화들을 내놓고 맙니다.
야 이겼다! 만세!
특히 1984년에 개봉된 스페이스 간담회는 일본의 인기로 본 만화영화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의 발키리 VF-1J를 그대로 복사한 뒤 여기에 용자 라이든의 기지 설정을 첨가시킨 대표적인 표절 만화영화였습니다.
태권브이가 꿈쩍하네.
결국 이러한 김천기 감독의 표절 승복은 태권브이 시리즈까지도 변질을 초래하며 원조 태권브이에 대한 자부심과 향수를 지니고 있는 올드 팬들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겨놓고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70년대 한국 극장 만화영화계를 기사회생시켰던 김천기 감독의 시대도 사실상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진짜 김천기 감독님 이야기를 하다가 멀리까지 온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네.
여튼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다 볼 수 있다는 거.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거기다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네이버를 치시면 그 로봇태권브이라든가 우레메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네이버의 그 무비 뭐 이런 거 보면 그 디테일한 매거진 형식으로 나오기도 그쵸.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있으면 좀 올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레메 좀 잘 돼 있는 블로그 같은 것도 제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들으시면 좀 나실 것 같고 혹시 영화 저희가 사실 이제 영화 스토리를 얘기 안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아까 봉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찾아보시면 정말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참고 보시면 괜찮겠다. 그리고 아, 그 DVD 판은 제가 로고태권브이 DVD는 화질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정말 복원을 잘해서. 그래서 한번 2007년.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건 저기 정식 다운로드 개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셔도 괜찮겠다. 아이들하고 같이 보셔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김청래 감독님 얘기를 오랜 시간 동안 해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모르던 애니메이션이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얼핏 봤던 거고 막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시던 영화? 그걸 만든 사람이 이분이구나 해서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도 되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하시면서
저번에 남기당 감독님 얘기했을 때도 뭐 그랬지만 그것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큐레이터가 돼서 여기 와서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김창희 감독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저한테는 되게 결이 달랐던 영화고 그리고 제 어렸을 때의 그 방학 때를 잠입했던 그런 영화들을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한번 이분들을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영감도 같이 해보고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건 이렇게 저렇게 돼요. 같이 판단하셨으면 그거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다른 건 아니고 저는 뭐 좋다 싫다 이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도 그냥 느낌을 막 얘기한 건데 한번 보시고 그것이 그 보신 분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상상하거나 자신이 생각하는 거에 연결점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청기 감독이라는 분을 그냥 모르는 분들에게는 알려드린 거라고 그냥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알려드릴 텐데요. 모모 영다방 들으시고 방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코너에 대한 의견 남겨주실 분, 방송의 오게티를 찾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모모의 영화 본 다락방 주소는 cafe.naver.com/momoydb momoydb입니다. 팟캐스트와 관련된 정보는 카페 이외에도 아트하우스 모모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이야기로 감동 열전 6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것으로 한번 좀 살려서 심각한 그 일본 특히 어린아이들 아무런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것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냥 보여준다는 게 참 그 안타깝고 정말 심각했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마 필연적으로 그런 걸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 뭐 지금 생각하면 참 옳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떤 작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보다는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가능성은 거기서 봤어요. 그래서 제작비는 뭐 그 당시 지금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은 그 당시 그 일반 영화가 2,800만 원인가 한 편 만들었었을 당시 이게 3,500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 만화영화에서 제작비가 많이 든다. 그런 그 이야기도 있었고. 늘 어려서도 이제 그 부엌에 이를테면 주전자라든가 이 그 연탄 난로 연통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연상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어린아이들한테 저런 걸 한번 이용해서 그 주전자, 깡통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태권부에 그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요소가 됐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특히 또 여자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그 메일이라는 그 어떤 인조인간 사이버크 소녀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 캐릭터가 설정이 됐는데 결국 성공 적인 같은 캐릭터 아닌가. 지금도 이렇게 만족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 그래도 괜찮았던 도장의 그 유단자들 그 몇 그 뽑아가지고 지금 저 선능력 있잖아요. 여기 선능력. 그 능에서 대련을 시켰어요. 기본 품새서부터 이제 대련을 시키는 걸 흑백 카메라 16mm를 찍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편집을 했어요. 발동작 뭐 이 동작 이런 걸. 그래서 이제 그 후니 캐릭터 또는 거기 상대 역의 쇼 선순이 이런 게 덧입혀가지고 그 동작을 밀라에서 렌즈를 받아가지고 이 작화질 넘어 그대로 화상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한 프레임씩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그 동작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사실에 가까운, 정말 태권에서 오는 그 동작 그대로 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 난 개봉하는 꼭 어린아이들 틈에서 한 일주일 내내 같이 봐요. 뭐, 어느 부분 아이들이 좋아하고 어느 부분 아이들이 떠들고 하품하느냐. 아이들이 떠들면은 재미없는 부분이 나오는 건 틀림없어요. 조용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빨려 들어가는 거고. 그게 보면서 아이들의 그 반응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일치했을 땐 참 그 희열이 온. 참 이 맛에 하는구나 하는 얘기를 내가 많이 해요. 어려워도 마치 그런 것 때문에 옆에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